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라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복수였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내 미국의 부패한 존재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겁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비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우리는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살은 유엔 헌장 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미국은 이란과의 진지한 협상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이란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고 지난달 29일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습한 것은 최근 몇 달간 증가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이란은 상황 확대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사태의 당사국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발언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상태는 관련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최근 이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와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리비아에서 오는 12월 자정부터 모든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전문가팀이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르게 보인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에 걸린 환자 수가 약 6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중 8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UN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강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UN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국제인권법 준수 등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자로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8일 B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권고사항 이행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약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약 90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2개를 수용하고 나머지 130개는 거부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리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와 사형제도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허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 해결과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약 4년 반 뒤에 열릴 제4차 UPR 심사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무부에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진 맥거번 하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인권 유린과 가난 등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강제 북송 시 고문과 강제 노동은 물론 처형될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are fleeing violence and horrific situations. And they've gone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and they should not be traumatized all over again.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단속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적어도 30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매달 최대 7차례 탈북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인권 활동가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914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137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맥거번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의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탈북민의 60%는 성착취와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내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중국에서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합법적 지위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주자 신분 부여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 특히 중국 내 한국인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이 여전하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당국이 추방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북송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Call on the UN, see the Refugee Convention. They ought to be focusing on this.
중국위원회 위원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유엔 전문가 패널과 난민협약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탈북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석 상태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당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s report, like every year since Chairman Xi Jinping took the leadership of the party, is depressing reading.
미국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내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미 의회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들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 책임이라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일성 대학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 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는 장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북 협상의 책임이 분명하게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공보실 대변인은 8일 답보 상태에 놓인 미북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최근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협상 제안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테이블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또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처음으로 어학연수 교류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적자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법률과 비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률과 규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의 어학연수 교류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2명과 학생 14명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초청으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3주간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화와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교는 지난 2018년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게 학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8일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UN과 EU 제재 때문에 북한 국적자와 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또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의 혜택은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를 위한 타당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강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겔 위원장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잠정 중단했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이번 신년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problem that I have always had with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에 제가 늘 불만인 이유는 그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나 핵무기 제조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그 지식은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완전히 비이성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북 대화에 전혀 신뢰가 없습니다. 저도 북한에 두 번 가봤고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specifically, but there would be some.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강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뗀다면 미북 대화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Oh, I think it would. I think it would show completely bad faith, and I think that that's.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부정직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격이 되겠죠. 선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과는 미국도 협상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유예 조치를 깰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전면 재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We may have to. I mean, look, if Kim Jong-un was sincere.
미국은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진지하다면 저도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명확해졌습니다. 김정은은 몹시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김정은은 평화를 위한 타당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한반도 평화를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솜씨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다고 입증되길 바라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We have to watch them very, very carefully and at the slightest provocation.
북한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합니다. 경미한 도발에도 미국은 무언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을 돕는 중국 대형은행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을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킬 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I wouldn't pull out any one specific thing. I'm not going to go anyway. But there's a whole widespread.
특정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고 그것들을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를 강조하며 올해 남북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협력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I don't know. At this stage,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남북은 한민족입니다. 남북이 어떻게든 재결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독재 아래 그리고 불행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북한의 대조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잘 알려진 야간 위성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 기자였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계기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기술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에 8일 15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에는 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사거리 1700km의 에머드 중거리 미사일과 고체 연료 기반의 사거리 290km, M11 베리언트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재원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2005년 판매한 걸로 알려진 사거리 2500km의 노동 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이처럼 위협적일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을 이란에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상호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 정보 당국은 이란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이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과정에서 추가로 미사일 기술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도 지난해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 정황을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이란의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상주했었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이 2012년 의회에 제출했던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에 대한 핵심 미사일 판매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2010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 보고서는 전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이란 간 협력 현황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돈이 있고 북한은 그 돈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군사 기술과 장비를 이란에 팔아 외화를 벌어왔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자신이 국방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이란의 이번 미군 기지 공격에 과거 북한이 이란에 팔았던 수백 개의 스커드 미사일 중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old Iran several hundred Scud missiles. And the missiles that were fir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관련 생산 시설과 기술도 북한이 제공했을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일종의 불량 야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 확대와 강화 방침에 맞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미북 대화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중 남북노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과 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의 협력 사업으로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중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호응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저촉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올해 남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선언은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 미북관계였지만 이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하반기 대선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북미 관계에서 종속을 끊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적인 그 대북 정책을 하려면 미국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여태까지 모든 핵과 관련한 협상은 미국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은 일단 북미 관계가 올해 내에 어떤 조치가 보여지지 않을 걸로 보고 올해 내에는 이제 남북관계에서 일단 이 한반도의 위험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정화시키는 역할. 이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박 연구위원은 오는 3월을 지나면서 남북 간 비공식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미북관계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서 명백히 북미관계의 남북관계가 종속돼 있다고 생각했고요. 8월 20일 날 노동신문에 얘기한 것처럼 남조선 정부가 신미 4대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길로 오기 전까지는 상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보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보수정부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을 할 정도니까 그 표현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호응을 해올 리는 없어요.
김 교수는 더불어 올해 한국의 총선은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한국 주도로 남북관계를 변형시킬 동력이 매우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지난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인데 2018년과는 달리 지난해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에는 큰 원칙에는 변화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 독자성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도 촉진시켜 주는 그런 차원의 일종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8일 외세 의존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외세에 의존한 문제 해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없다며 다른 나라의 국어를 청탁하는 악습을 벌이지 않는다면 온 민족과 국제사회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하는 외세 의존은 결국 남북관계의 독자성 강화로 연결된다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새로운 경제정책을 하나씩 실행해 옮깁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개혁 조치를 내놓은 점입니다. 앞서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5년에 걸쳐 진행된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특징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큰 틀로 집약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나 협동조합이 소유한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 운영 방법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업소법과 수산법, 농장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란 공업과 기업소, 협동단체 등의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경영활동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현장의 사업체로 대폭 이양해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는 공업, 상업 등 기업체에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등 농업 부분에선 농장 책임관리제의 형태로 실시됩니다. 특히 농장 책임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게 포전 담당 책임제입니다. 5명 이하의 노동단위를 만들어 해당 단위에서 수확된 곡물 중 국가에 할당된 일정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단위에서 분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습니다.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진행해 자급, 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기 위한 탄소한화화학공업 건립이나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 생산공정인 주체철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국산화 움직임은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부터 겹사인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현재 농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살아남은 국영산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상황도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개혁은 경제의 자유화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ries to make every little widget itself, and as a result, they are kind of independent. Given
자력갱생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Oh yeah, that's sure. And even there, just listening.
그러나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경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들이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민간 위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형 선박 옆으로 석탄 더미가 크게 늘어나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이와는 별도로 남포의 유류 시설에서는 새로운 저장 탱크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 중 하나인 송림항을 촬영한 지난 11월 위성 사진에선 곳곳에 쌓여 있는 석탄 더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어스가 최근 공개한 이번 사진에 드러난 석탄 더미는 가로 80m, 세로 90m 넓이의 공간에 높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135m 길이의 선박 옆 항구에 길게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치형 지붕 7개가 뒤덮고 있는 창고 건물에선 지붕 바깥으로 나와 있는 석탄 더미가 보였고 그 주변엔 덤프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선박이 정박해 있는 항구 쪽에 석탄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발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에 맞춰 항구의 바닥은 석탄으로 인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17년 4월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송림항에는 선박 세척이 덮개를 닫은 상태로 정박해 있었고 적재함이 비어있는 트럭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듯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항구 곳곳을 메우고 있던 석탄 더미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선박 옆에 수북히 쌓여있던 석탄들도 사라져 회색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선 규정에 맞춰 중국 정부가 북한 석탄의 전면 금지를 발효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같은 해 8월 새 결의를 통해 북한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를 명시해 지금까지 이 조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던 송림항은 2년여가 지난 현 시점 사실상 제재 이전처럼 활발하게 바뀐 겁니다. 송림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대한항과 서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남포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날 촬영된 대한항 일대 위성사진에는 석탄을 싣고 있는 80m 길이의 선박 옆으로 석탄 더미들이 쌓여있고 그 주변에선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남포항의 경우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트럭들이 항구 쪽을 향하고 있고 반대로 빈 트럭들이 항구 반대편을 향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항구에 석탄을 하역한 뒤 빈 차로 떠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남포항에는 대형 선박 두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 중 175m에 달하는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비어있는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1년치 자료를 분석해 2019년 한 해 동안 남포의 석탄 항구를 드나든 선박이 적어도 71척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화질의 위성사진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선박뿐 아니라 항구에서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림과 대한, 남포에서 목격한 트럭만 50여 대,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있는 중대형 선박은 9척이었습니다. 또 항구를 떠나 물 위에 떠있는 선박 중 적재함 속에 석탄을 가득 실은 경우도 4척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많은 석탄을 적재하고 있고 또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여전히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포항에선 지난 2018년 177m 길이의 선박이 석탄을 적재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 이후 이 선박은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적의 와이즈 어네스트호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에선 유류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 북쪽으로 새로운 대형 유류 탱크 한 개가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고 새 대형 탱크 두 개에 대해서도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일대에선 2016년 8개의 저장 탱크가 들어설 수 있는 구멍이 발견됐었지만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에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유류가 계속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으로 캄보디아에는 현재 9명의 북한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과 박물관 등 캄보디아 내 모든 북한 사업체는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크메르타임즈는 8일 현재 캄보디아에는 북한인 9명이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이민국 대변인은 이 신문에 2019년 12월 22일 현재 캄보디아 내 거주 중인 북한인은 모두 1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179명이 캄보디아를 떠났다가 62명이 관광비자를 통해 다시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9명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캄보디아 내 모든 북한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대변인은 프놈펜에 있는 4곳과 시엠레아프주에 있는 2곳 등 총 6곳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관광부가 폐쇄 조치에 앞서 해당 식당에 이를 통보했고 식당은 모두 문을 닫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이 신문에 캄보디아 당국은 북한 식당 폐쇄를 주시했으며 이외에도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10개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기병 전 시엠레아프 한인회장은 VOA에 북한이 2015년부터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건립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상황을 관망하다 지난달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코르와트 사원을 관리하는 압사라의 롱코살 대변인은 국제 제재에 따라 박물관은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북한 소유주뿐 아니라 고용인들이 모두 떠났다며 향후 운영 방침에 대해선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캄보디아 대표부는 8일 북한 노동자 송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묻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캄보디아는 현재 안보리에 제출할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8항을 통해 지난 3월까지 북한 노동자 송망과 관련한 각국의 중간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캄보디아는 지난 10개월 동안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부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안보리에 내게 될 첫 보고서로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북 결의 관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각각 북한과 서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식당 6곳을 포함한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투자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사이푸딘 압둘라 외무장관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올해 1분기에 재개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최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또 트위터를 통해 베를리안 나피투 플루 대사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 맥주 공장을 방문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과의 잠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친선 방문 이후 관계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엘 월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8일 VOA에 아세안 국가들이 각각 북한과 서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ach ASEAN country has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history in North Korea, with North Korea.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츠 국장은 캄보디아의 경우 미국의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츠 국장은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와 실용주의와 분쟁에 대한 비개입을 선호하는 대외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츠 국장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미북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츠 국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완전한 붕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아세안 국가들이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The question is how will ASEAN countries respond to that situation where there's kind of long-term maximum pressure sanctions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월츠 국장은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 북한은 상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작은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협상 파고 국면에서는 북한과의 경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에니스 지다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대북 제재 수정 가능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중 양측 주장의 근거가 공히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결의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28항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방점은 28항 중 제재의 중단 또는 해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가역 조항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안보리회 必须结合半岛局势进展，尽快采取行动，启动涉朝决议。
한반도 정세 변화에 비춰볼 때 안보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 대북결의 가역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에 반대하며 결의 2397호 28항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준수 여부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8항을 보는 미국과 중국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결의 2397호 28항은 가역조항은 아니며 중국이 이를 잘못 규정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제재 중단과 해제뿐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28항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 28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딘챙 헤리티지 대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해석 차이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it demonstrates is aga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very different perspectives.
딘챙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해당 결의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I think that what they are doing is, as I said, I think they are making a political argument.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의 주장은 28항에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China isn't particularly. You have not read me anything that is clear about.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은 제재의 중단 혹은 제재를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상황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과도한 군비 지출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국가 예산을 주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유지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7년에서 17년 사이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며 12.4%로 2위를 기록한 오만, 9.4%로 3위인 이스라엘보다 거의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4.2%, 한국은 2.6%, 중국 1.9%, 일본 1%. 최근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GDP 대비 군비 지출도 2.3%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의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투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 등 여러 나라 대사들은 지난달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관련 회의에서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Just imagine what could happen if the regime stopped building missiles, equipping the military.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군비 증강, 정치적 목적으로 엘리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멈추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쌀을 구입하고 의료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며 재원 배분의 재고를 촉구한 겁니다. 실제로 세계 많은 나라는 국가 예산을 군비보다 국민의 복지와 보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올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국민의 보건 분야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으로 19%, 교육 15%, 국방비는 12%로 7,38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예산 배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 513조 5천억 원, 미화로 4,423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35.2%를 차지한 국민의 보건, 복지,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1,56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 지방행정 15.6%, 교육 14.1%, 국방은 9.7%에 해당하는 432억 달러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국제사회와 북한의 예산 편성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democrat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ether the U.S. or otherwise, see it as one of their primary duties to respect and to defend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미국 등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보지만 엘리트들이 주로 자신의 개인 재산 축적 등을 목적으로 통치하는 북한은 정반대란 지적입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많은 정부가 국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와 보건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며 북한 당국도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규모와 배분 등 정확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 등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동맹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군 병력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8일 워싱턴에서는 미한일 3국 간 고위급 협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정효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카모리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동향 외에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공정한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 셈법 변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전략보고서 NDS에서 명시한 동맹의 기여 분담 확대를 통해 북한, 이란 등 2차적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당면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단일 전면전 대비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국방전략보고서는 더 이상 냉전 시절처럼 미국이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이 같은 셈법 변화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t continue or we shouldn't try to continue to respond to everything.
미국은 한국이 같은 깃발 아래 평화를 위해 공동 목표에 개입하기를 바라지만 동맹의 파병 문제는 주권 사안인 만큼 전적으로 한국들의 주력은 해군이 될 것이며 미국은 동맹의 정찰, 항공, 대테러전, 호송 부문의 기여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re plausible role in operations that are similar to the anti-piracy.
그렉슨 전 차관보는 자신은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보지만 만일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동맹의 무임 승차론을 비판해온 미국 내 일부 여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 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무임 승차론을 비판해온 다수 미국민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Request to other countries to chip in. Yes, it's also based on a sense of fairness.
최근 세계 안보 문제를 미국 혼자 떠받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공정한 기여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hould be a separate issue, but the U.S. may bring it up.
두 사안은 원래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역시 병역 기여를 미국의 분담금 요구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과도 직결되는 문제지만 지금껏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며 경제학 관점에선 공공재의 남용을 지칭하는 공유지 비극 문제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상선 보호도 책임졌지만 미국의 해군력 동원에도 한계는 있다며 공유지 비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들의 병력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로 대기권 밖을 나갔다 돌아온 알렌 셰퍼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될 리차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길 꿈꾼 리차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닉슨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는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닉슨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1974년에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닉슨은 사임을 발표하고 제럴드 포드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닉슨은 남은 20년 동안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22일, 81살 생일이 지나고 103일 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1968년 1월 9일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됩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산유국의 석유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본부는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 영국, 서독 등에 대해 시행한 석유 금수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1968년 1월 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가 설립한 아랍 산유국의 연대 기구입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를 무기로 이용,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석유 공급 중단 또는 제한과 감산 조치의 압력을 가해 아랍에 대한 지지국들을 늘렸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10개 회원국 대부분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OAPEC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7%, 생산량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국영 회사와 판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